VOA 세계뉴스입니다. 카리브 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의 준동으로 수년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갱단 두목이 총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이티 내 갱단들의 두목인 지미 셰리지에는 6일 수도 포트 프랭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엘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이티는 대량 학살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리지에는 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아이티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코어 그룹이 앙리 총리를 계속 지지하는 것은 아이티를 대량 학살로 끝날 내전으로 직접 이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앙리 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에 안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케냐를 방문한 뒤 5일부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앙리 총리의 사임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과도정부 조직 등 정치 권력의 전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2일 갱단들이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 최대 규모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의 재소자가 집단 탈옥하는 등 수년째 갱단에 의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티 정부는 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죄수 6,400여 명이 탈옥했고 최소 9개의 경찰서가 불타고 21개 공공 건물과 상점이 약탈당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아이티 내 공항과 학교, 병원 등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고 현지 경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 안보지원부대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러관계의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계기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러 두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같은 패러다임이 낡은 냉전 시대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순회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달 25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아덴만을 지나던 상선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선원 3명이 숨지고 선박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6일 오전 11시 30분경 예멘 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통제지역에서 바베이도스 선적 라이베리아 소유의 화물선 MV 트루 컨피던스호를 향해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선박을 타격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3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부상당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화물선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다면서 선원들은 선박을 포기했으며 연합군 함정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지난 이틀간 발사된 5번째 대함탄도미사일이었다면서 이 같은 무모한 공격은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선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7시 14분 예멘 내 후티 통제지역에서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에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 드론 2기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선제 타격을 실시했다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이 수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그리스 정상회담 장소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오데사 인근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공격을 들었을 뿐 아니라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어디를 타격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작전 훈련 기지를 돌아보고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라며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연합 연습인 프리덤 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부지구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전쟁 준비 완성과 실전훈련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고 유사시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전쟁 준비 완성에 있어서 변화 발전하는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항상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 요구에 맞게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당 훈련 기지의 시설들과 여러 훈련장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AK-74 돌격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서부전선 인근 전방부대로 추정되며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사진으로 볼 때 최전방 감시초소 점령과 일반 전초 돌파 등의 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사진들은 훈련에 동원된 헬기와 중화기 그리고 군인들의 소총 사격 모습을 담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지난 4일 시작된 미한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5일 담화를 내고 프리덤 실드 연습을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안보 불안을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반응들이 미한의 연례적 방어훈련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기도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수도방위 사령부에 있는 지하벙커인 B1 문서구를 방문해 프리덤 실드 연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미한 연합연습을 전쟁 도발 기도라고 왜곡했다며 적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구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 훈련기지에서 전쟁 준비 완성을 언급한 것은 서부가 주 타격 전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과 서울이 결국 서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전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 지역을 강조했다고 봐야 될 거고 김정은이 최근에 해상 국경선이라고 말한 것도 서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부 지역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 현장 시찰은 단순히 실전훈련 강화의 의미를 넘어 다음 달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서부지역 국경을 자기들식으로 명확히 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한국이 경계로 설정한 서해 북방 개선 등과 충돌을 일으키며 긴장고조가 불가피하고 김 위원장이 이에 대비해 전쟁 준비 완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향후에 이 서해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긴장 상황들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예고적인 어떤 훈련, 예고적인 어떤 발언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행보의 차원에서 서해지구에 대한 어떤 실전태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치고는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포사격 훈련, 전술핵부대 훈련 등 화력을 과시하는 과거 대응과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훈련에 동원된 장비와 관련해 러시아제 헬기인 MI-17과 대전차 미사일 불새, RPG-7 대전차 로켓 등이 동원됐다며 새로운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에 비해 무력 시위의 강도는 낮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대규모 탄약과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같으면 포병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화력을 보여줬지만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장의 모습으로 대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굳이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보여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자와 탄약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을 감추기 위한 측면도 저는 좀 엿보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프리덤 쉴드 연습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자유의 방패는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목표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높이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5일 VOA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연합 전술 실사격,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과 공중 강습 등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8차례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연습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전상태 지역의 정세에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을 또다시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 지역이라며 세계 최대 핵 보유국과 10여 개 추종 국가들이 결탁해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국방성 담화는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가 말했습니다.
So they are trying to call us out and of course their emphasis is to try to show that there is a hostile policy from South Korea and from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고 미한 동맹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펼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연합 훈련이 끝난 이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vocations I'm concerned about are kinetic provocations, are violent provocations. You know, sinking of the Chonun.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폭격과 같은 물리적 도발, 폭력적 도발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일 때에는 평소보다 더 높은 준비 태세가 유지된다며. 따라서 북한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도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에 대응해 무력 시위와 미사일 발사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y'll ratchet up the volume on that likely, have some shows of force, some more missile launch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U.S.
셀러 전 분석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위협이 증가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니 요구에 응하자라는 목소리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말과 행동에 매우 예리하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스노모빌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는 북한에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추적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품목인 고가의 스노모빌 장비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을 통해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1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기존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스노모빌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을 추가로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단행한 대규모 대북 제재를 통해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비롯해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수단과 부품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VOA는 UN과 유럽연합,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포착된 스노모빌 제조사인 캐나다의 스키두사는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두의 모회사인 캐나다 BRP 홍보팀은 6일 BOA의 관련 질의에 영상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스키두의 그랜드 투어링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N 및 유럽연합의 제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에 어떠한 제품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BRP 측은 해당 차량의 북한 유입 경위 등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향후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량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개된 영상 속 정보만으로 차량의 구체적인 식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더 나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차량을 식별하고 출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식별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유통 경로를 추적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들은 추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앞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도 지난해 12월 북한 고위층이 잇따라 벤츠를 타고 전원회의장에 나타난 것과 관련해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차량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추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이 어떻게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제3자의 차량 판매, 특히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와 책임 밖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의 전문가는 북한이 주로 유럽 지역에서 대리인을 통해 소량의 사치품을 사들여 중국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표부에 나와 있는 분들이 뭐 직접 나와서 이게 거래를 작성하고 수송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 파트너들 통해서 또 중국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그 중국 회사의 이름을 걸고 계약이 다 작성되기 때문에 중국으로까지 수송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사람들이 그걸 이제 밀수라든지 편법을 써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북한 노동당 39호 실사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재단의 이연승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가짜 제품이 많고 유엔 제재 위반의 온상으로 지적돼 오히려 꺼리는 분위기라며 고가의 사치품은 대부분 유럽에 나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식별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최초 구매자를 특정해 추적할 수 있겠지만 제조사들의 입장처럼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품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에 대한 계좌 동결이 북한 사치품 밀수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돈이 송금이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파트너들이 이제 송금의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면은 이제 그 계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계좌 동결이라든지 송금에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사치품 통제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원은 또 그동안 중국 국경을 통해서만 사치품 수입이 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최근 강화되면서 러시아 국경을 통한 물품 이동 경로가 추가됐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동향도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새롭고 중대한 거래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러 간 이러한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고통을 장기화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새롭고 중대한 발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는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관련 품목의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 심화는 경각심을 준다며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의무 준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IAEA와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감시 노력에 감사한다며 특히 북한의 경수로와 관련된 확산과 안전 우려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개회사에서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미국 정부의 거듭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IAEA 이사회, 총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응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의 직면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관여 시도와 북한의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에 관해 역내 파트너,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IAEA 이사회에 낸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이 러시아가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 단지 내 활동 증가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일치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비핵국으로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이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산 수산물이 유통됐다는 지적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해당 상품 수입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말까지 해당 기간 동안 강제 노동의 증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감사 보고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 자이언트 푸드의 모회사 아홀드 대아지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공장의 제품이 자이언트에 유통됐다는 보도에 대해 2022년부터 해당 공장의 상품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다국적 도소매 업체인 아홀드 대아지는 5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공급업체 중 한 곳인 캐나다 어류 수출업체에 문의한 결과 2021년 12월 말부터 둔강 하이망 식품유항공사로부터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둔강 하이망 식품유항공사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아홀드 대아지는 또 2021년 12월 말까지 해당 기간 동안 강제노동의 증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SMETA 감사 보고서도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META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윤리 감사 형식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글로벌 인증 방식입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노션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 둔강시와 단둥시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북한 출신 근로자들의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추가 조사 및 취재 결과를 지난달 25일 미국 잡지 뉴요커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 인터뷰에 현지 방문 등을 통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담은 추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와 캐나다 어류 수출업체 등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은 자이언트 등 미국 대형 슈퍼마켓과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 등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라 시스코와 트라이던트 시푸드는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가공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웃노션 프로젝트가 확인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아홀드 대아제 공급업체인 캐나다 어류 수출업체는 2019년 이후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동강 하이멍으로부터 명태를 100차례 이상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장 조사 및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동강 하이멍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인 2019년 12월 이후에도 북한 노동력을 사용했으며 가장 최근이 2023년까지도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둔강 하이멍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UA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동멍 하이멍이 수출한 가공 수산물이 자이언트에 납품됐는지 아홀드 대아지에 추가로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홀드 대아지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관련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홀드 대아지는 VOA에 우리는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아홀드 대아주와 우리의 각 현지 브랜드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의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 측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윤리 및 인권 존중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반 의혹이나 관련 신고가 있을 때마다 아홀드 대아즈 브랜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웃노션 프로젝트는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아홀드 대아즈의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웃노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6일 VOA에 우리 조사 결과의 주요 요점은 이런 감사 자체가 체계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감사관은 공장 소유주에게 언제 방문할 계획인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관이 설령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실제로 문서화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공장과 거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카사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사는 중국 신장지구내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북한 노동자를 국가지원의 강제노동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FUA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에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웡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의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 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해가며 한국을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약과 달리 미한 양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빗셀 틈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확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동맹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무력 침공을 저지했다는 기록과 평가를 실례로 들었습니다. 2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콜비 부차관보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관계를 진전시키길 원하겠지만 푸틴은 어떻습니까? 푸틴은 포탄과 탄약을 받는 수준 이상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할까요?
Well, I think the answer is clearly yes. I mean, the meetings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and the deeper cooperation that's evident all around suggests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과 곳곳에서 드러나는 깊은 협력은 이 관계가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그저 러시아에 자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일을 벌일지 보여줄 완전한 증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확대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북한은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양국이 196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요?
Well,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I think that you know they've had a long relationship. It's ebbed and flowed over the.
우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북러는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죠.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은 영향력을 키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축에서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한 동맹이나 미일 동맹 수준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연대는 거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면서 양국 모두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지도 모르는 첨단 기술과 지원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러 연대가 미국의 동맹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도발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은 물러서지 않고 도발과 군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늘 수사에만 그칠 것으로 안심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실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도 최근에 그런 기고문을 내셨고요. 그런 대응이 김정은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만 부추기게 될까요?
Well, look, I think it's hard to say in the abstract. I mean,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have a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특히 한국은 힘을 통한 평화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에게는 의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데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지점까지 가서는 안 되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o that that you know we have never responded we have not conducted a serious
덧붙이자면 우리는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1976년 이후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없죠. 실제로는 확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확전을 불러오죠. 김정은은 계속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고강도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때만 미한 동맹도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진 않지만 북한이 한국에 폭력적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하신 말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요.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and probably very likely would come to South Korea's defense in a consistent
저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의 능력 제공을 보류하는 선에서 말이죠. 예전에 이 자리에서 논의했듯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국도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북한에도 그런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 전쟁에 깊이 관여하면 우리의 역량과 의지,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섰을 때 우리는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없애도록 말이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중동에서 전쟁을 치른 미국에선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한반도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거나 지원할 염려가 있습니다. 모종의 충돌 상황을 만들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을 한반도에 더 묶어두게 돼 중국으로선 타이완 전쟁에서 미국의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얻게 되죠.
콜비 전 부차관님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Well, yes, I think, and I think we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ere's no daylight now, especially.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사이에 빗셀 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핵 협의 그룹은 더 그렇고요.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 조건에 빗셀 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국을 방어할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대로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직면하면 그건 정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우리는 매우 취약한 처지였죠. 당시 김일성의 남침에 맞선 우리의 첫 조치는 타이완 해협에 7함대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충돌을 이미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뻗어 있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동맹 구조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의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
Let me just say our alliance structure is an advantage in a lot of ways, but it's also a vulnerability.
우리의 동맹 구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취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럽 등 전 세계에 미군이 투입돼 우리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가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한국에도 주둔 중이고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1950년 우리는 핵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해야겠네요. 소련에 대해 핵 독점 혹은 그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거죠. 확전을 감수해도 훨씬 압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전 우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투입돼 치열한 교전에 휘말리면 우리는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빗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치적 선언적으로는 빛이 셀 틈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빗셀 틈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한 핵과 ICBM이 진전되며 재래식 전력과 결합하고 중러와의 연대가 훨씬 강화된 것은 우리가 큰 위협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에서 핵 무장 요구가 커지는 건데요.
Look, I think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in our discussions. I'm not advocating for that.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실은 북한이 여러 미국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은 미국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비확산이나 동맹 구조보다 지정학이 더 중요합니다. 맥스웰 부대표 지적처럼 동맹이 매우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비확산에 충실하려고 동맹 구조를 깨지는 못할 겁니다. 핵 보유국이 줄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핵을 가진 영국, 프랑스와도 동맹입니다. 인도도 있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면 확장 억제라는 개념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Yeah, well, I think that could be... That could be viewed that way, but I think that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콜비 부차관부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력입니다. 우리는 황비석이 물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군대에 쓰면서 한국을 공격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에 맞설 경우 말이죠.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한국 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황 비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언적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온 이유도 알 수 있고요. 그들도 우리를 억제할 능력을 갖추려는 거죠.
I'm not disputing what Colonel Maxwell is saying about 1907, but we're not in 1907 anymore. The North Koreans.
맥스웰 부대표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997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엄청나게 진전시켰고 중국은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죠. 앤서니 코튼 미 전략 사령관은 중국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도 1997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1982년쯤에 소련에 더 가깝죠. 우리는 매우 다른 세상에 있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hat by saying that we would not support North or South Korea and an attack by North Korea.
북한이 미국 도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은의 정치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전쟁이 걱정스럽지만 모든 수정주의자와 불량 세력이 정치전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핵무기와 전쟁의 눈이 멀어 정치전에서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합니다.
Well, let me address this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a very valid point that Colonel Maxwell is raising, which is that we should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우리가 함께 싸울 것이라는 결의와 의지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는 맥스웰 부대표의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은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엄포에 그치면 상대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엄포로 여기는데 그 전략을 고수하는 건 끔찍하고요. 한국인들은 미한 동맹에 정통하고 이 주제에 경험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그들이 대다수 미국인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되 미국 서부 도시 5개를 잃게 될 결정에 직면한다면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매우 회의적으로 여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더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요.
And I would just ask that if we did not come to South Korea's aid, would those five American cities still
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섯 개 미국 도시가 취약하지 않게 되나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 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나요? 그건 고려할 가치가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과 동아시아 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다른 시각을 두 분이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이 경우에는 국제정세에 따른 어떤 우발적 상황에서도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파악하셨는데요.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향력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Yeah, I was privileged to be able to get a briefing from the Northeast Asia Fusion Cell that General
버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주한미군 예하 동북아 융합조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단계 영향력 네트워크로 지구 물리, 논리, 데이터, 개인, 인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물리는 위성에 관한 것으로 지상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인지는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죠. 다중 영역을 통한 접근법으로 북한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건데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대응 방안을 구안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이익을 안기는 확산, 강제 노동 수출, 악의적 사이버 활동, 기만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불법 활동과 인권, 사이버 작전, 표적 선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력개발부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북도 함경도에 가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 안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입니다. 남포는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4도. 신의주도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입니다. 강계는 구름 많다,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도. 희천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5도. 용현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4도. 개성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4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살펴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7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 해산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7도. 청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4도. 삼지연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도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입니다. 구름이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입니다. 오전에 1 내지 2m로 일다 오후에는 1.5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선박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는 전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그리스 정상회담 장소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오데사 인근에서 가진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공격을 들었을 뿐 아니라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어디를 타격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서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두 정상이 있던 장소에서 약 500에서 800m 떨어진 지점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로 플레텐추크,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오데사의 항만 기관시설을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오데사 항에 있는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 격납고를 공격했다며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파울리우크 신임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올해 말 러시아에 대한 추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파울리우크 총사령관은 이날 동부전선 아우디우카 등지에서의 잇따른 철수 등 최근 전황과 관련해 곧 상황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 등과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과 국제 비확산 현안 등에 대한 중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어느 곳에 있든 안전보장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 로사톰사의 알렉세이 리카체프 대표도 배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이후 원전 주변에 대한 포격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포격이 상대방 책임이라며 서로를 비난해왔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원자로 6기 모두가 가동 중단된 상태지만 원자로의 냉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력과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세 번째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저녁 9시로 예정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재임 중 달성했던 역사적 성과들을 설명하고 미래를 향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관시설과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연구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약값 인하, 각종 수수료 폐지 등 성공적 의제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의 일시 휴전과 일시 석방, 인질 석방, 인도주의 지원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연설에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붙잡혀간 인질들 중 미국인 인질들의 친인척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과 최근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 씨도 국정연설에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는다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유엔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인 수십만 명에게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용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맥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담당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 동안 가자지구의 국경 장벽 도로 사용을 이스라엘에 요청해왔고 지난주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맥골드릭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가자지구 북부 구호 트럭 주변 민간인 대량 사망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물자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우 분명히 봤을 것이라며 그 결과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에서 통하는 케렘 샬롬 검문소 두 곳에서 구호물자 차량들이 검문을 받은 뒤 이스라엘 국경마을 비에리로 가는 군용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군의 호위를 받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맥골드릭 조정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엔은 군용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호물자 보급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차장은 어제 로이터통신에 현재의 구호 트럭 수를 최소 2배로 늘려 하루에 최소 300대의 트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